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또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젊은 여자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춘부였고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살았습니다. 두 여자는 모두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NA를 감식할 수 없던 그 시대에 도대체 이 아이는 어느 여자의 아이입니까?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쪼개라. 두 여자 모두 반쪽씩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여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정말로 두 여자가 반응할 때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한 여자는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상담형의 아이를 주어서라도 제발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인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왕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그가 구한 그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심으로 참된 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생수의 강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참 왕이 아니며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검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린 판결문을 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탁월한 답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할 때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돌로 칠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판결하게 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의 말씀을 집행할 수 있고 누가 그 구약의 백성들 중에 율법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율법의 심판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오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누가 돌로 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돌로 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검사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변호사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판결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기 위한 어떤 판단이었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발과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지금 하나씩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또한 단순히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과연 율법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신자들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이 더 악하다? 교회에 다닌 사람 더 볼품없다? 교회에 다닌 사람하고 나는 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판결하는가라는 사실을 묻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그녀를 끌어내고 그 간부와 함께한 남자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옛 언약의 백성들이 간부였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로 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래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나갔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그 죄인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셋째, 참 이스라엘 왕으로서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7장에서 니고데모의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7장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관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정말로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한 다윗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강에 거는 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지자와 메시아를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그 메시아를 두고 지금 니고데모의 의견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율법대로 행하는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가? 만약 율법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가 가르친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거짓이고 그가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해도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에게 나온 두 여인이 과연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판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러한 함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과연 율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율법은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신명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며 너희는 그들 둘 다 성문에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집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면서 가늠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잡아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가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물적인 증거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을 세우든지 어떤 판결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칠 것을 명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율법은 가늠을 범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 남자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규정은 가늠자를 사형으로 처형하는 경우에 정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처녀에 대한 어떤 일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명백한 문구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청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했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율법을 어기신 분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유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옛 언약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도 정말로 율법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발한 증인은 없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진 그곳에 우리는 참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참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완전하게 전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영을 보내시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왜곡은 곧 그 교회에 은약적인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 은약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왜곡하고 정인 없이 그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 갑니다.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선지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드러냅니다. 그는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동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서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지요. 도대체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께 뭐라고 쓰셨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방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 쓰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때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상황과 일치하게 지금 주님은 두 번 쓰십니다. 먼저 쓰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빗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귀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31장부터 34장에 명백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장 18절에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약의 열마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아론을 중심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깼더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화내어가지고 돌판을 깨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선지자가 왜 돌판을 깨어버린 것입니까? 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와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돌판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다시 산에 올라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판에 그 말씀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열마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돌판이 두 번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모세가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니엘서 5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살살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기록된 은은 바벨론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였고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 야훼는 벨살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네란 단어는 세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대게란 단어는 계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촉자가 사용되어지고 바르시는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에 대하여서 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언가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눌 것입니다. 셋으로 나눌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와 이렇게 바벨론은 나누어져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성경 기물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물이 왜 바벨론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관이 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배교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포로 땅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 라는 이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던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내신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막대기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여기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와 함께 내려와 있고 이 백성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며 벨사살 너는 내 백성을 잘 대해줘야 한다. 너는 내가 맡긴 그 매보다 더 강한 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께서 땅에서 무엇인가 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있고 그 계시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쓰신 단어가 무슨 말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선지자로서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이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8장 10절에 그들이 묻기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왜곡하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말한 종교 지도자를 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안은 너무나 도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안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죄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를 법에 따라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 그녀의 죄가 명백함으로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들은 황변해야만 합니다. 어찌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지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현장에서 잡혀온 그 증인을 먼저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댈지라 이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한 자를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제하는 방식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고발한 그 사람이 먼저 도를 쳐야만 합니다. 이게 율법이 주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종교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늠한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여기 없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왜 요한은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왜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온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늠한 남자도 데리고 와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계시를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왜 가늠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구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떠남을 두고 음행하였다, 가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호시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 백성이면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을 음란에 재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배교하였다라는 그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한 여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하여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애국화되어져 있는 성전의 율법으로 재판하지도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그 이유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서 자신이 참 선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드러내셨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간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지자로 이해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는가? 그 정의는 어디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그 정의는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가늠한 여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참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되어지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가늠하였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교한 옛 언약의 백성을 지적하실 때에 가늠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는 율법을 완성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마치 제물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되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가져오신 참 승리자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게 될 때 그리스도께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로서 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간부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들이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 가늠한 여인은 자기가 가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의 백성들은 모두가 간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되어져 살아갔고 마치 그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간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행동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 땅에 기록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을 완전히 깨웠고 이제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씀을 줄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된 주님의 용서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앉은 그 여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죄가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다시는 깨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기록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녀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정결하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주의 나라가 간부가 되어지면 주님은 심판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버린다면 주께서는 심판의 주로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떠나잖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시대마다 배교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배교하게 될 때 소식을 압니다. 그 대주께서는 참된 개혁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자들을 바라보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버렸고 너희는 참된 구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그들을 중심하여 다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버리면 주께서는 심판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참 용서가 있고 참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찾아오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